다시 오늘 설교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다 같이 읽으실까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를 시키시고 또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권위로서 최종 권위의 계시자로서 다른 종류의 구원을 뭐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시며 구원의 절정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이를테면 그들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표에 꽂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계시의 절정이고 완성이고 그 목표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구원의 계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구원의 마침표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이제 서문을 우리가 쭉 볼 것 같으면은 한 가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바로 대지 않고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에 대한 예수라는 이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아들이라는 자의 정체를 알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또 히브리서의 소신을 받아보았던 독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1장에 전혀 그런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2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2장 9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예수의 신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히브리서의 기독론을 가장 장엄한 스케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방법은 가장 확실성이 있는 것, 가장 정거성이 있는 것, 가장 신빙성이 있고 가장 설득력이 강한 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 자체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들을 뽑아서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점을 구약의 예언에 비추어서 강력하게 입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았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도 좀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인용된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약의 인용문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장 4절부터 이제 구약에 대한 인용이 나옵니다. 아들이 들어간 말의 예언들을 뽑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비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그 다음에 8절에 말하기를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또 아들 얘기가 나와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이 아들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규라는 말은 그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죠. 주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통치 주권. 주의 나라의 그 규는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권해심이 아니냐 이제 이 본문을 들으셨으니까 왜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아들이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이 구약 예언의 스케일이 엄청난 거죠.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 아들과 천사들, 이런 고상한 천상적인 존재들과의 이 대조 같은 것이 큰 스케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구약 예언의 키워드가 뭐겠는가?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름 아닌 아들이죠. 아들이 키워드로서 계속 나오잖아요. 아들의 권한은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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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그러면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죠. 내 아들이라.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하고 2편 정확하게 2편 7절에 대한 인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절 후반부에서 5절 후반부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6절에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아들에게 경배해 천사들이 경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그의 보좌가 영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유대인들이 우러러보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까지 말한 그 천사들에 비해서 전혀 이 차원이 다른 분이라 그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있는 조금 고민스러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낳으셨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누가 누구를 낳는다 그러면 그것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죠.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고.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주의를 요합니다.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한 그 배경과 그 문맥과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니 그럼 하나님도 뭐 결혼하셨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낳았는가 그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어떻게 발전하냐면 아 예수는 그럼 피조물이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은 분처럼 들리죠. 이것은 이방신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자손을 퍼뜨려요. 뭐 그 구약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나안에 있는 그 바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알신의 경우를 보면 바알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엘이라는 신이에요. 남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과 아세라 사이에 낳은 자식이 바알신이에요. 그 농경신이잖아요. 폭풍의 신이라고 그러죠. 폭풍이 비를 몰고 오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죠. 바다의 신. 예. 그 포세이돈 보면 왜 많은 물고기 떼하고 그 파도를 이렇게 삼지창을 들고서 타는 모습을, 파도 타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포세이돈이 누구냐면은 크로노스라는 남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레아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근데 이 포세이돈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뭐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이에요. 형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뭐 이방신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제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신화에 나오는 그런 잡신이나 그런 우상신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이게 피조물이다 예수는 그렇게 우기는 사이비 기독교가 있어요. 혹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누가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 잘 순종하는 예수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 소위 말하면 양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왜 세례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로 삼은 것이다. 보통 사람인데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지명하시고 임명하시고 이미 청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는 무슨 뭐 입양 의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는 삼위일체 교회와도 맞지가 않죠. 성부, 성자, 성신이 있는데 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인데 양자가 돼갖고 신성 하나님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웃기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고 그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느냐. 이제 그걸 좀 알아야 왜 예수 이름을 바로 대지 않고 히브리서가 서문을 아들을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자체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나 비슷한 유사한 그 구절을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설명했다거든요. 혹은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다른 부분에서 그것이 그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됐는지 그것을 이제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물론 이제 잘못 갖다 붙이면 안 되지만은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 두 군데가 있는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또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한 거죠. 거기 그때 바울이 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보면 알겠죠. 그 본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근데 그때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거죠. 후손으로 메시아를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상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의 그 예언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 또 예수님을 그래서 믿고서 죄사함을 받고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에다가 시편 2편을 적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단히 말해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낳았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들의 표현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 낳는다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생명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구주가 나올 왕가죠. 로열 패밀리인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왕가의 흐름을 타고서 나타나실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면 8절에는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권은 지상 왕권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왕권은 뭐 무너지고 망하고 갈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왕권은 공의에 기초한 영원한 왕권이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모두 다의 주의 그 아들의 왕권에 압도돼서 그 앞에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아들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왜 구태여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 까닭은 예수라는 이름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그것을 헬라어로 표기했을 때 그것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표기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영어로는 지저스라 그러죠. 예수 그 헬라어로 그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당시에 1세기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그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그것이 뭐 여호수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도 뭐 있죠. 내 아는 사람의 아들인데 조슈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한계가 있어. 구원자라는 뜻은 되지만은 그건 되지만은 아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메시아의 신분을 드러내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예언한 말은 없거든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최고의 영예, 최고의 특권, 최고의 권한을 부여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들이라 그러면 상속의 권리가 있잖아요. 상속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것이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그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에 대한 타이틀로 사용했어요.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이에요, 이것은. 아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그런 이름과는 성격이 다른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타이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그 신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아주 압도하는 권위와 영구적인 그런 왕권을 행사하는 우주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상의 신분, 최대의 권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서의 그 탁월한 역할을 아들이라는 칭호를 내걸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아주 맥시마이즈하게 이렇게 광대하게 장대한 스케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들이라는 칭호를 처음부터 사용한 것은 이 말의 구약적 용법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적 용법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는 우리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초보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의 개념도 완전히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아들에 대한 구약 본문을 뽑아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신분을 무한대로 확대해서 제시하게 한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사용된 그 큰, 그 거대한 의미를 우리가 사실 머리에 담고서 사느냐. 그거 잘 모르고 아마 신경 별로 쓰지 않고 사는지도 모르죠. 물론 우리 대부분의 우리는 뭐 유명한 무슨 뭐 세계적인 신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뭐 날마다 다른 일 하지 않고 성경만 놓고서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뭐 깊은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서 늘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기대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설명하고 해설하고 지적하고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다 이거죠. 그건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구도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도 뭐 성경을 그 거대한 구속의 대드라마를 그 파노라마를 한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깨달아 나가고 더욱더 깨달아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님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항상 정확하고 뭐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신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밝혀주는 그런 내용들은 숙지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히브리서 기독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실 높은 차원에서 더 경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원과 우리의 영혼에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런 사건이나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장엄한 내용으로 예언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었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약에 이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많이 나와요. 그는 구약적인 예언의 배경을 안고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레벨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깊이 절절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하고 승천에 의해서 그 뜻이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십자가, 부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훨씬 더 높고 깊은 차원의 기독론을 내포한 타이틀이다 하는 것을 더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돼. 당연히 더 잘 깨달아야죠. 근데 그런 특권과 그런 영이, 그야말로 그것이 복인데, 그런 은혜를 놓치고서 산다는 거예요. 구약 예언자들은 크게 알고 싶어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대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환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지, 뭐 예수님이 이러면 뭐 그냥 별로 상관하지 않고 주여주여 하고 산다면 이거 정말 한심한 얘기죠. 그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그 내용과 복음의 그 심도가 너무나 깊어서 그 앞에서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감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위치가 높이 올라간 것이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나시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을 생각할 때,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약의 표현 속에 전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거 알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참 그런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낮은 수준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적했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만일 온 우주를 상속받을 뿐이에요. 그 상속자십니다. 또 창조의 대행자예요. 모든 것을 창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뜻대로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창조주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찌 피조물들이 이분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깨닫고 경배하는 천사들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뭐 주님 그냥 감동이 별로 없어. 그런 큰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의 이름을 그냥 너무 쉽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뜻이 그래 조금이라도 우리의 영혼에 엄습할 때, 그때 정말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말에 큰 뜻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우리는 1세기 유대인들처럼 그 뭐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높여주고 알아주고 뭐 그거 없으면 죽을 듯이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영원히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것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은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단념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셨다는 걸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하늘 아버지께 나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나에 대해서 배모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신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야 이거 뭐 참 말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하겠느냐. 근데 이것저것 그냥 묶이고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연약해질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그와 같은 가치와 신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어찌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참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내용처럼 믿고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이 찬송 가사를 짓고 한 사람은 그렇게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뭐 시로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과 바꿀 수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런 경지의 삶을 살려면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아보았던 성도들은 비방과 환난과 자기들의 재산 같은 거 다 뺏기고 정말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 다 몰수당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디프레스 돼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전에도 고난을 당했는데 또 그런 것이 엄습하니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거는 예수를 더 깊이 알라는 것이었어요. 주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분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고 깨달으라는 것. 그거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니까 그 의미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더 깨달아가면서 과연 주 예수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각자 입에서도 나오기를 거룩하신 성삼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